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오늘의 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속할 수 있는데 이 오늘의 집이라는 그 앱은 하루하루 각 매장과 사람들이 자기 집을 어떻게 꾸몄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들로 어떤 디자인으로 자기 집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매일마다 바꿔가면서 전시하는 그 인터넷 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평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내 집을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집을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은 단지 넓다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황이나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집을 고르는 것과 집을 꾸미는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처음 신혼집을 차렸을 때 8.5평인데 그 안에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책이 2,000권이 넘었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저는 대신 혼수를 하나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고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가 들어오고 나서 다음 집을 이제 교회를 이곳으로 부임하게 돼서 고르는 시간이 돼서 요번 집은 아내가 100% 그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20, 30년도 더 된 집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전세 그 매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이 집이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거실이 없어서 주방이 없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다른 건 몰라도 주방만 있는 집이면은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골랐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살고 나니까 집안에서 오래된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나서 실제로 여름에는 아내가 그 안방에서 저희가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냄새가 심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다른 집을 알아보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구했던 집의 기준은 냄새가 안 나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한된 생각과 마음 안에서 최선의 선택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셨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배라는 이름의 집에서 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런 집을 지어라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그 집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니네가 알아서 지어라 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지을 방법과 재료들을 알려주셨고 그리하여 그것을 그대로 지은 집이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의 그 용도는 바로 예배의 용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공간은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예배를 받고 싶으신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과 우리의 집이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무엇인가? 마치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그 풍겨지는 밤냄새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구수한 냄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저에게 해주셨던 된장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머님께서 외국에 나가게 되셨고 10년 정도 제가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립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매일 한 주에 두세 번씩 먹었던 된장찌개를 먹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서울에 있는 된장찌개 맛집은 전부 다 다녔고 그리고 제가 할머님이랑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저희 할머님이 요리를 꽤 잘하십니다. 할머님에게 된장찌개 좀 끓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할머님은 그 된장찌개 맛을 못 내는 겁니다. 근데 할머님이 요리를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그것 때문에 된장찌개가 이게 아니다, 할머님은 이게 맞다 계속 이러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10년 만에 저희 어머님을 만나게 돼서 그 제발 그 된장찌개 하는 것 좀 나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하고 한번 된장찌개를 함께 끓여봤습니다. 근데 막상 끓여보니까 그것이 된장찌개라고 부르기에는 좀 먼 음식이었던 겁니다. 찌개라고 하면은 국과 찌개의 차이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국은 조금 그 간이 맹하고 찌개는 대신 이렇게 졸이는 맛이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시면서 저를 그 부양하셨기 때문에 그냥 감자 막 넣고 그 호박 막 넣고 그 두부 막 넣고 된장 풀고 고추장 풀고 그냥 그게 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찌개집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찌개라고 부를 수 없는, 그리고 국집에서 그것을 된장국이라고 하기에도 국이라고 할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음식이 저희 어머니의 된장찌개였고, 10년 만에 제가 그 방법을 알게 되고 나서는 아, 이거를 된장찌개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종종 제가 그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요리 실력이 어땠든 간에 집에서 그 풍겨오는 그 독특한 음식의 냄새가 저에게 그림과 그리고 가정에 대한 마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고 만나게 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건 예배에서 느끼는 그 기도의 맛은 예배로밖에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처음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게 된 그 삶의 여정은 예배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여만이 느끼게 되는 은혜와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맛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기도의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자고 하셨던 모델하우스, 성막의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지를 보시면은 그 겉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가? 저희가 이 예배를 그림으로만 볼 때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제가 하단 표에 평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성막 전체 성막의 평수는 총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 길이가 30규빗으로서 한국 저희가 이전 표기로 치자면 18.4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소, 조그만 텐트는 10규빗, 10규빗, 20규빗으로서 총 12.3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과의 방은 10규빗, 10규빗, 10규빗으로서 1.36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들고 싶으셨던 첫 집이 뭐 100평, 200평, 1000평, 2만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18평 정도 되는 집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당시 지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거하는 그 동행의 장소를 이렇게 작게 고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사실입니다. 외부에서 성막을 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형편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주변은 2.25m의 높이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울타리 위편에 보이는 지붕 정도, 텐트의 윗 덮개 정도를 볼 수 있었는데 그 텐트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해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달인가? 라는 추측이 있지만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돌고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안에서 매매되었던 돌고래였고, 그리고 그 돌고래는 권색과 회색이 뒤섞인 칙칙한 모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칙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볼 때 느껴지는 모습이고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초라함이곤 합니다. 이 초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볼 때까지는 아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주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집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화려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려한 예배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함은 예배를 무겁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막을 화려하게 하려고 성막 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둥과 주요 나무들과 그리고 황금들로 덮개를 삼으려고 했다면 그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보다는 그 예배 바깥에 있는 화려함만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디든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의 삶인데 모든 것이 갖추어진 종교 시설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초라함을 잊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악기가 있어야 하고 성가대가 있어야 하고 찬양팀이 있어야 하고 사회 보는 목사님이 있어야 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지낼 수 있는 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호텔 정도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순서의 목적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과정인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꾸 덧붙이는 치장인지 말입니다. 찬양을 선곡할 때,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쇼맨십이 점점 커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신비한 부분들을 모두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의 멋있음 그리고 교회의 이미지 이런 것들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왔을 때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집이었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매력이 무엇인가, 그 예배로 들어간 사람밖에 그 예배의 매력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예배가 어떤지, 그리고 한국 교회의 예배가, 기독교의 예배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하고 나온 사람만이 그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림에 보시면은 주변에 있는 그 울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울타리는 노쇠 말뚝과 못으로 박힌 기둥에 커튼처럼 세마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흰색이었죠. 노쇠라는 것이 무엇인가? 노쇠는 녹도 슬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스로 된 기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사건 중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다가 수많은 동족을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원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세우셨던 것이 노스로 된 뱀을 기둥처럼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스로 된 뱀을 그 놋 기둥을 바라본 사람은 무조건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놋 기둥을 바라본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바라볼 때 놋 기둥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을 우러러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 얻어졌던 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얻어지는 그 생명의 안식. 아, 저 놋기둥들.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그때 그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겠다라는 그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감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마포로 당시 사막을 지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흰색 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염되기 쉬운 부분이었는데 그 세마포로 그 기둥들을 커튼처럼 마감했다라는 것은 그 노뱀을 보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고 정결함을 얻고 싶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밖으로부터 진격해 올 수 있는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언제 어떻게 찾아와서 물지 모르는 사나운 짐승들이나 전갈들을 두려워하고 바라보아야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과 식량이 없고 버려야만 살 수 있는 발 밑에 광야를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은 오직 놋기둥, 그리고 그 놋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게 되는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배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이십니다. 놋기둥에 세마포가 걸려있던 것처럼 예배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놋기둥을 따라가다 봐왔을 때 문이 나온다라는 것. 숭배의 대상과 형태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우상도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탐욕과 권력 혹은 성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자극만을 찾는 예배, 자극만을 찾는 기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이 우리에게 가끔씩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밥의 평범함이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담하고 칙칙할지라도 항상 시선이 그 노뱀에 고정된 예배자들이 있는 교회의 예배는 사람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예배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예배자들의 등뒤를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함께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울타리를 바라보며 입구를 찾아 걷다 보며 태양이 떠오르는 동편으로 이르게 됩니다. 빙빙빙빙 돌며 돌다 보면은 결국 예배의 입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에 예배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발걸음 끝에는 어두움을 이기고 찾아오는 진정한 빛이 들어오는 예배의 입구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이겨서 하나님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간절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기도의 문, 내 예배의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라고 외치고 설득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예배에 고정하고 걷는 사람은 매일 아침 예배의 경험, 예배의 문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예배의 문은 양의 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셨던 문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추구하며 예배로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울타리를 넘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벤트로도 서둘러 앞자리에 앉거나 매주 참석하는 열심으로도 목사님과의 친분으로도 이 중보기도 특별기도에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그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치고 예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동편을 찾아 문을 만들고 예배 전체의 방향을 조율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묵상이나 이 기도회나 산책이나 교제 등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회에 화요일마다 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삶의 리듬으로 정착이 된 분들께는 매주 매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마치 정해진 문을 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이 화요일을 정해두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문을 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은 폭이 9m, 20규빗으로 성소의 두 배의 위치였습니다. 예배의 입구가 결코 좁지 않고 열려있는 넓은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배의 겉모습, 하나님과 우리의 집의 겉모습과 울타리와 그리고 입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기도드린다라는 것은 항상 예배자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 그 자리는 굉장히 초라한 자리고 사람들이 예배를 기도하는 우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겠지만 두려움과 소망을 품고 매일 노뱀을 바라보듯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찾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와 기도의 통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서 계시고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하게 내 뒤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 문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게 된 그 장소, 그 성막 이전, 성소 이전에 이렇게 되는 이 뜰을 바깥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번제단이었고 하나는 물두멍이었습니다. 번제단은 성소에서 가장 큰 기구이면서 제사장이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차례로 거치는 일곱 가지의 성소 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길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번제단과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과 동거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인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죽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게 된 광경은 피와 살이 튀는 제단의 불이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제단에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진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레위기 9장 2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구약 158쪽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가 태워져야 되고 누군가가 죄 문제를 해결해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데 그것의 시작은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애써서 하늘의 불이 우리 가운데서 떨어지길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 안에서 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걸 하늘로 던져서 하나님을 맞춰서 하나님이 불을 떨어지게 하겠다라는 생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의 첫 시작 때 본인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이 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을 내려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태우셨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이 이 번제단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방이 어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빛이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어둠이 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태양이 타오름 앞에 다른 빛들이 자취를 감추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다 타서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없어진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선행적인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을 마주한 이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은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던 과정 가운데 자꾸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죄가 자꾸 떠오르고 내 죄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죄책감에 짓눌려서 아파하시다가 그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책과 후회만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회와 죄책이 반드시 지나야 할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도 알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부른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물을 준비한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을 내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울지 말고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너희 집안의 문제가 너 때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너의 인생의 문제가 너 때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의 품에 안겨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법정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자꾸 속삭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니네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오늘 올 때도 이렇게 했는데도 과연 네가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라고 우리를 계속 귓속말로 속삭이는 사단의 참소 가운데 그리고 회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불과 재물을 준비하셨던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물두멍은 예배자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자신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두는 곳으로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물두멍과 받침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인들의 놋거울로 물두멍과 받침을 만들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데 사막 40년을 지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 놋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광야를 걸으며 모래바람으로 머리 세팅과 피부가 상하는 것을 수시로 보기도 바쁠 텐데 말이죠. 예굽에서 전리품으로 놋거울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이 참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나가게 하시면서 너희가 필요한 걸 꼭 챙겨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도 많은 여성들이 놋거울을 챙겨 나왔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생존에 중요한 것들이 많았는데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항상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녹여서 자신의 외모를 돌아보는 것보다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모를 돌아보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외모를 최대한 단정히 꾸몄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외모를 단정히 여기는 것 그만큼이라도 너희의 심령의 정결함을 위해서 돌아보고 깨끗이 씻겨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자들은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손발을 닦았습니다. 이 정결함의 과정이라는 것은 한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일 한 번, 화요일 한 번, 수요일 한 번 이런 식으로 손을 씻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그 정결함은 기억이 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며 손발을 닦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닦는 것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닦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물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죽으셨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피는 바로 지금 번제단, 아까 이야기했던 번제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물은 그리고 이 물두멍을 상징하는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를 손과 발 닦아주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나 혼자 애써서 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신경 써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말씀을 상기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보기도 모임이 조금 더 공동체 지향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개인이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끼리 서로의 죄와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돌아봐주고 그것을 교회에 소문만 내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면서 서로에게 말씀을 권면해주고 서로에게 그 말씀으로 닦아줄 수 있는 섬김의 노력이 사실 이 중보기도의 모임에 가장 필요한 부분 그리고 지향점,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것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과 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야 함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공급받을지만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집의 모습은 하나님께 무엇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번제물로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그 소망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급 이전에 구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별을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집 가운데 무엇을 받을 것만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스스로를 어떻게 구별할지 고민하면서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받침과 진설병, 등잔대 그리고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받침은 광야의 성막은 은으로만 기초를 놓아 세웠는데 이 기초의 전체 무게는 3톤에서 5톤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은을 각자 반세겔 정도씩 녹여서 만든 것입니다. 원래 재물을 드릴 때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은 이렇게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정도로 드려도 된다라는 식으로 재물에 차등을 두었는데 반면 이 은받침, 성소의 은받침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무조건 은 반세계를 내서 녹여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은을 제출해서 모두가 함께 그 받침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지지하는 예배의 받침은 결코 홀로 한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 잘하고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목사 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회복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은 반세계를 내서 그것을 이 예배 밑에 하나님께 녹여서 하나님 저의 반세겔, 제 인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모두의 헌신이 있어야만 예배의 자리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헌신만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헛된 기대감을 버려야 되고 반대로 저 사람의 헌신만으로 내가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착각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자리에 나왔다면은 나 또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성막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여섯 덩이씩 두열로 놓아진 열두 덩이의 떡을 보호하고 그 떡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은 반드시 공급받게 될 것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떡에는 다른 반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반찬을 다른 별식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떡을 우리 삶의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등잔대 보면은 그 성막 남쪽에 등잔대가 있었는데 그 등잔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어둡지 않을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우리를 감추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가득 채워진 냄새가 있는데 초반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집밥 냄새처럼 그 향단의 냄새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이죠. 기도는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내가 이곳까지 나왔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보이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보이는 기도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보이는 기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지만 전 인생과 공동체를 가득 채워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향단 냄새는 성막 안에 향단 냄새 이외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가득 그 기도의 냄새로 채우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께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막연한 기도 제목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마주하게 돼 있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그리고 국가와 사회와 이 모든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닿는 모든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갈라진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와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마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종착점은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얻어지는 마지막 종착점 또한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 굉장히 자신에 대한 부족함과 열등감과 죄책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해 나의 죄악의 해결됨과 정결함을 위해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떡과 빛을 이 사회 모두가 경험해서 하나님과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스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기 원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이동성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항상 들고 다녀야 됐습니다. 이 성막을 들고 다니는 것, 아까 제가 그 은받침이 3에서 5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은받침을 들고 돌아다닌다라는 것, 그리고 각자의 놋기둥을 들고 돌아다닌다라는 것, 이동할 때마다 들고 돌아다니고 서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한 노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노동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쩌면 노동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과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성막을 원어로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로 받을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날마다 만들어가고 날마다 날마다 이동해 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해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예배를 드리고 나온 우리가 이제 증거하게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 바로 주차하는 자리부터, 식당 줄 서는 자리부터,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을 마주하는 자리부터 우리가 증거를 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깊은 마음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짐을 감사하며 열방을 위해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 또한 세상에 하나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성막,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또한 내가 곱게 만든 나의 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